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서 21장 25절 한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질문하라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라입니다. 이번 주 말씀 받았습니다. 영적 싸움은 적의 영적 싸움의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된다. 삼손을 볼 때 겉으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내 안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실패했음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어떤 문제를 통해서든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내 안에 불신앙을 심어넣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택, 믿음의 판단, 믿음의 결정들을 하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을 주셨는데 내가 놓치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가정도, 현장도, 이 시대도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는다면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사사기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악순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사사들도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대단한 인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대단한 응답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마르지 않는 샘물 되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필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이 되고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 후대들을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사사기서 결론에 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많은 사람들이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내 생각이 맞고 내 기준이 맞고 내 방법이 맞다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중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다. 나 중심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문제가 온다.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나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나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성공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내 안에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질문만 하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문제이고 어려움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는 응답일 수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사실 응답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나의 아들이 필요했는데 나의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언약을 회복할 나실인이 필요하구나.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큰 뜻을 찾는 시간표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질문한다면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질문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영적 세계가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의 소견대로 살아오게 만들었던 이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문제가 온 게 아닙니다.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 영적 배경이 뒤바뀌지 않고서는 사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간단한 질문에 나의 영적인 배경이 뒤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신분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했는데 영적 상태가 뒤바뀌니 하나님이 주신 진짜 응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9절에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 바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나를 아시는 언약적 관계가 된 것이죠. 이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우리가 절대 불가능 속에 빠져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속에 빠져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복음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빠져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나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속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다 끝냈는데 나에게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시작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정확한 미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요셉은 노예로 갔습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정확한 시작이었습니다. 거기는 노예가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습니다. 청소하는 자리, 감옥에 간 자리, 총리가 된 자리, 전부 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발견하는 자리였습니다. 거기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불신자들이 보고 알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르게 됩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 이것이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요셉은 경쟁 상대가 없었습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신분을 누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현장을 제대로 보면 99% 사단의 문화로 장악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무당, 절 이런 것도 맞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 문화로 우리 현장을 사로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후대들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옷을 입고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 후유증을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지는 정신 문제, 중독 문제, 자살 문제 어떻게 막아야겠습니까? 이번 주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후대들을 위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것보다 사단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후대들이 나의 24 기도 속에 있어야 합니다. 나의 눈물의 기도 속에 우리 후대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흑암을 무너뜨리는 하나의 길을 주셨습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일평생 동안 성전 건축을 위해 생을 겁니다. 그러니 거기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리가 되었죠. 이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의 현장을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현장에 오늘 내가 왜 가야 합니까? 공부하러 갑니까? 성공하러 갑니까?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가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 현장을 살릴 파수꾼으로 나를 보내신 것이구나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말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신 응답이 무엇입니까? 세계복음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지막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뛰어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중요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무엇입니까? 237 나라 5천종족을 살리는 자리, 그 후대를 키우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가장 중요하게 갔던 곳이 회당입니다. 그렇다면 이 후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각인시켜야겠습니까?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8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각인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망대를 우리 후대들 안에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전도 선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정이죠. 그 사람들을 통해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이정표를 세우게 됩니다. 지금 무엇을 심는지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길 바랍니다. 그때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진짜 응답들을 찾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께 집중했습니다. 나의 것을 조금만 제한하는 제한적 집중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들이 보이니까 중요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선택적 집중이죠. 그러면 모든 것을 살리게 됩니다. 원네스 집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 속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야 수용하고 초월하고 거기에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정말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의 기도가 모든 것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속지 않고 깨어서 내 안에 블레셋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길 기도합니다.